하나님께서 한 것이 말씀은 주보에 지난주께 나왔는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875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성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주보에 남아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하나님과 삼위일체 한 목소리로 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이시고 가장 위로운 뜻과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제1장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계시하였습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증가하는 통로와 수단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소위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추론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이성적 능력 자체가 그 제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생에 이르는 바른 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타나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럴 때 이 부자가 얼마나 지옥의 형벌이 참기 어려운지 자신에게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었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저들에게 들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이런 부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혹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런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권면을 절대로 결코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성경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에 의해서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장소에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약도를 자세하게 그려줬다고 하면 그 장소에 찾아가기까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약도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약도를 아무 때나 취급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그 약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저도 어떤 장소에 찾아갈 때 그 장소를 모르면 지도를 옆에다 펴놓고 몇 번씩 보고 가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찾아간다는 사람이 성경은 제껴놓고 그저 종교적 행위에만 열심을 낸다고 하면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처럼 성경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참된 확신이 없으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결국은 이 드러나 버리게 많은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좀 아울러서 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로 성경에 계시된 이 비밀, 성경에 계시된 이 비밀의 심오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비밀의 심오함은 뭘 이야기하는가? 예를 들어서 영생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든지 아니면 이 성령에서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죄는 사함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인격은 셋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비로운 그런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들은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현자들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이요 인간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던 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이성적 능력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의 거룩성 그리고 혹은 이 성경의 이 순결함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법령,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칙령들은 부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되어야 되고 때로는 폐기되어야 되고 때로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시대가 지나도 수정 보완되거나 폐기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류나 티끌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증거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조화와 일치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그 다음에 그림자, 모형 이것과 그 다음에 그 모형과 그림자가 상징하는 실체 이것이 완벽한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 가지 의식법들, 제사법들, 각종 여러 가지 규칙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음과 이렇게 얽혀 있는가 이런 것들은 도무지 사람이 짜낼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로 고안해낼 수 없는 그런 교리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언과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뭐 예언은커녕 내일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도 우리가 약속한 바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토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했던 바를 때로는 행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짧게는 며칠 또 길게는 몇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예외 없이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미 그런 예언들이 실행되어 있는 마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이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는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경이 인간의 영혼과 양심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찰스 웨슬레라든지 또 여러분들이라든지 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세상의 그 어떤 교육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수단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것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 자신들의 약점을 낱낱이 기술하는 참으로 공평무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제가 군대 1983년도에 입대했는데 그때 우리 그 군인들한테 어떤 책을 읽혔는가 하면 선진국군이라는 책을 읽혔습니다.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고 있던 그런 때인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위인전기 같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전두환 대통령이 그 1사단의 사단장이었을 때 부모님이 면회를 왔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부모님을 업고 사단장실로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일은 거기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모세 자신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반석을 두 번 친 그런 실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빼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낱낱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윗의 간음사건, 다윗이 모살한 이런 여러가지 일들, 그리고 유다가 며느리와 행음한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비겁하게 주임을 부인했던 이런 사건,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죠.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낱낱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한 힘이 없었다고 하면 인간 이런 치부, 실수, 잘못, 가리고 싶은 것들 이런 내용들을 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자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낱낱이 공평무사하게 기록해놓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일곱 번째로는 이 순교자의 피로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확증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정성 이 사실에 대해서 피를 흘렸는지요. 수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존 위클리프, 존 후스라고 하던 라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죠. 우리나라에 와서는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 자체가 성경이 그저 인간적인 책, 그저 읽어도 좋고 읽지 않아도 좋은, 그저 읽으면 그저 괜찮지만 뭐 안 읽어도 별로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책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전해야만 되는 그런 책이라는 이런 확신은 결국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약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여기 오늘 이제 제2장에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부분은 다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수단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되는 행위 자체가 먼저 있었죠. 계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계시되어진 것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성경으로 접근해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미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존재라는 사실을 개미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읽었던 바대로 400년 후에는 모세에게 나타나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일부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이런 왕들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엘리야 혹은 이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여러 선자들에게도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는 이 완전한 무지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사건을 기록해놓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떤 색다른 은혜만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예요. 만약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수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없을 것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귀중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먼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여실면 첫 페이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논증을 해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규명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을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런 불신자들의 공격에 그 변증을 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이에 대한 다양한 논증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책을 읽어보시면 뭐 우주론적 논증, 뭐 목적론적 논증, 뭐 도덕적 논증 이렇게 하면서 어떤 논증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해가는 그런 방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집회 같은 거 할 때나 또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우주론적 논증이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그 전제입니다. 본래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 지금도 세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면 지금도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세상을 존재케 한 어떤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적어도 이 세상보다,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일 것이다. 이런 원리로 논증을 해나가서 그래서 바로 그분은 누구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증해가는 방법이지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도덕론적 논증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는 선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것은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도덕적 판단 기준 자체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규명해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 이런 노력들 자체가 복음을 이해시키는데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규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미가 자기 머리로 사람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사람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촛불로 태양을 규명할 수 없고 30cm 자로 하늘을 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짧은 이성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우주론적 논증, 뭐 도덕적 논증 여러 가지 이런 논증들을 통해서 아 이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근접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성이라고 하는 자태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나 인간 이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쉽지 그냥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을,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이다. 누가 여기다 갖다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설득력이 있지. 오늘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기가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어쨌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먼저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니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서 신은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신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에게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지식에서 나온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말, 이 말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성정도 없고 몸과 지체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인간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과 코가 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신앙이지요. 물론 인간의 육신에도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인간의 그 눈과 코와 입을 입만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어떤 기관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신체적인 기관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눈과 귀와 코와 혹은 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표현법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언뜻 보면 실제로 뭐 하나님이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눈과 귀와 코가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예를 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마치 어른이 아이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혀짧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용하신 표현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런 데 성경부를 하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인 것처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과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손과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학자들은 편의상 하나님의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누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그래서 피조물에게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리켜서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긴 닮았지만 닮은 부분도 있지만 닮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닮지 못한 부분, 그것을 가리켜서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은 무엇인가?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을 닮은 흔적이 우리에게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의, 자비, 긍휼, 선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이죠. 그 다음에 뭐 영원성, 그 다음에 무한성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비공유적 속성과 이 공유적 속성을 소극적 속성 혹은 적극적 속성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 루터 교회에서는 무활동적 속성 혹은 활동적 속성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명칭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사실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면 왜 신학자들이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 이렇게 왜 둘로 나누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하나님의 내재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이렇게 나눈다. 이것만 뭐 외워서는 안 되고 왜 그렇게 나누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무한히 높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시고 세상과 교통하시고 우리 인간과 교류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은 가다할 수 없는 초월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도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져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인간과 교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을 살펴보십시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비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은 함께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그 속성, 그것을 가리켜서 비공의적 속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성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속성은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였습니다. 모세가 물었지요. 이스라엘 민들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나를 보낸 존재가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 그냥 나는 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호가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보호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다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다. 나는 그냥 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경 공부할 때나 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기반을 자신이 아는 아닌 다른 존재에 두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신평우 집사님 아들이 태어난 때가? 네.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존재의 기반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기초가.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다른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전적으로 독립적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어떤 존재에서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될 수 없고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남에게 의존되어 있는데 그분 자신이 어떤 존재에게 의탁되어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 우리 인간 피조물들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존재한 때보다 존재하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많은 정도가 아니죠. 많다라고 할 정도가 많다라고 하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의 존재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임에 틀림없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존재라고 하면 그 자신을 시작해 한 존재에 의해서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야 되는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야 되고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존재한 때가 시작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늘 영원히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우리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은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여러분이나 저나 변하는 거 참 싫어하지, 그죠? 사람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침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심기가 이랬다가 저녁에 만나보니까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그냥 달라져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하기 여러분들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존재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력도 쇠해지고 기억력도 감퇴됩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죠. 산과 바다, 바위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존재는 영구적이요 불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얻어갖는 일도 없고 또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영원하신 분이시오.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2편 25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실이 나타나요? 지난주에도 전도사님이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불변하신다고 하는데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다. 혹은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 말씀들은 인간적인 화법으로 표현하신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심한 불쾌감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런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는 분, 하나님은 결코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불변성을 경직되게 이해해서 무슨 무생물이나 무슨 기계처럼 요지부동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 가운데 행해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동일한 사실을 나타내신과 동시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 자신은 그저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냥 요지부동한 그런 아주 그 차가운 석고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불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러나 그냥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어떤 기계적인 아주 차가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불변하는 원칙과 그분은 불변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자유롭게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반역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사실은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진리가 되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제가 어떤 때 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집에 가면 두고 보자. 분명히 너 때릴 거야. 이렇게 해놓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봐줄게. 그럴 때가 많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 수준을 낮추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불변성 자체는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들에게는 얼마나 참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지요. 그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처럼 찰떡같이 맹세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저 파괴해버리는 그런 사람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는 것이지 그 원칙을 다른 원칙으로 대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가 또 다른 원칙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정 보완하기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도 불완전한 존재요 근시안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믿고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은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무한하다라는 이 말은 정도와 범위 혹은 한계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잴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3절에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한계, 모든 범위, 모든 대상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뭐 범위가 있어야 하나님을 잴 수 있겠는데 범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인가 읽어보니까 미국 나사에서 제일 먼 태양계 행성이 명왕성이라 그러죠. 그 명왕성의 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발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지요. 그런데 몇 년 예상하고 있는가? 9년 몇 개월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주선이 10년 동안 달려가야 명왕성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우주의 끝은 얼마나 될까요? 우주의 끝은 있기는 합니까? 알 수가 없죠. 빛의 속도로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행성이 있을 정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의 광대함을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그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도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신다라고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저는 집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동시에 여기도 있고 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시고 모든 공간을 채우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러나 공간에 결코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전이라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 참으로 신비하시게도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 들어와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갇혀 계시는 분은 또 아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편재성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그죠? 이것도? 그렇죠? 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또 악인에게는 이 사실이 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요. 그래서 아모스 9장에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 시편 139편과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악인들이 거기 거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끌어낼 것이라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성은 지식에도 미칩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아는 것이 없고 또 어떤 것을 알고 있다가 중간에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지식의 발전과 쇠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점에 달하면 그 다음에는 잊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의 발전과 쇠퇴라고 하는 것은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동시에 아시는 것이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또 어떤 부분도 아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적어도 이렇다. 자신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어떤 그 기회에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범하든지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던 어떤 그런 일을 해버리고 말았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신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보였던 반응이 가룟유다가 보였던 반응이지요. 자기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셨지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어도 사랑하였어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전지성이 또 우리에게 주는 위로도 또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성품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의 어떤 표상, 우리 집에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그림,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반응, 신자의 삶에 이런 지식이 연결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건의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지식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저 하나의 어떤 뭐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고 저렇고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정도로 그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어떻고 앞서도 말한 바대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어떻고 이렇게 아무리 공부해도 이 지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꼭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과 맞물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공부하는 거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비공유적 속성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고 영원하신 분이시기만 하고 그래서 그분이 초월의 세계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지 않다고 하면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고 하면 혹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면서 그분이 만약에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분량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이를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주의 깊게 상고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좁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해되는지 그래야만 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으로 폭이 좁고 얕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그런 지식이 참으로 없어서 망했던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이런 일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보여야 되는 신자의 마땅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지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참 죄성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비록 내가 이전에는 나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참 악독한 일이 나에게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들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을 위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지식이 우리 신앙생활과 참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사오니 우리가 평생 주를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이 아는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여서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땅한 신자의 삶의 자세를 주님 앞에 보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